부유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막바지 유세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뉴햄프셔주에서 선거 유세를 진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국이 최근 며칠간 코로나 바이러스 최다 감염 기록을 세웠지만 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가 진전을 이뤘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미국에서 22만 5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염병에 트럼프 대통령이 항복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플로리다 대학 자료에 따르면 미국인 5,190만 명은 직접 투표하거나 우편 투표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경합주인 펜실베니아를 비롯해 미시간과 위스콘신, 네브래스카, 애리조나, 네바다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후보도 이번 주 플로리다와 펜실베니아 등 대선 승패를 결정할 수 있는 지역 등에서 유세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한편 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에게 지지율에서 계속 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에서 당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게 지지율에서 5%가량 뒤졌지만 승리한 바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오늘 새로운 경제계획과 장기적인 국가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개막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수도 베이징에서 개막한 이번 대회에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한 최고 지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회의 안건에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경제개발계획과 정책 추진 등 2035년까지의 장기 목표가 포함됐습니다. 이번 대회 결과를 요약한 공동선언문은 회의 마지막 날인 오는 29일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격화하고 있는 시점에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 중국이 첨단 산업 분야에 어떤 전략을 내세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인사와 정책 등을 결정하는 당 최고 기구로 국가주석과 총리 등 최고 지도부는 중앙위원 중에서 선출됩니다. 중국 정부가 오늘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에 관련된 미국 기업에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미 방위산업체 록히드 마틴을 비롯해 보잉과 레이시언 등 3개 기업이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오 대변인은 또 무기 판매에 관여한 미국 인사와 기관도 제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오 대변인은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를 강력히 비난하면서 중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주 국무부가 18억 달러 상당의 세계 무기 시스템의 타이완 판매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무기 판매와 미 고위 관리들의 방문을 통해 타이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부정 논란으로 항의 시위가 3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옛 소련방 국가 벨라루스에서 어제도 전국적인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벨라루스 야권 의원들은 이날 수도 민스크에서 열린 시위에 10만 명이 참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시위대는 붉은 깃발과 흰 깃발을 흔들며 도심 곳곳을 행진하면서 알렉산드로 루카셴코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현지 인권단은 이번 시위 사태로 현재 약 1,290명이 구금됐다고 밝혔습니다. 야권 세력은 루카셴코 대통령이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오늘부터 전국적인 파업을 시작해 압박 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 24일 신규 확진자가 약 50만 명에 이르는 등 사흘 연속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최근 이틀간 16만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프랑스에서도 하루 신규 확진자가 5만 명을 넘었고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은 다시 코로나 확산에 따른 규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한편 미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 오전 현재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는 4,301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체 사망자는 115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오늘부터 인도를 비롯해 4박 5일간의 남아시아 4개국 순방에 나섰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오늘 오후 인도 수도 뉴델리 공항에 도착했으며 인도 외무장관을 먼저 만납니다. VOA 세계뉴스 박통장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바이러스는 사람 간 접촉이나 비말을 통해 감염되는데요. 구강 청결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늦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연구원들이 수행한 연구 결과가 최근 국제학술지 바이러스학 저널에 실렸는데요. 실험실에서 배양한 229E 바이러스를 구강 청결제와 비강 세정제에 노출시켰더니 바이러스가 비활성화됐다는 겁니다. 연구진은 유아용 샴푸 역시 효과적이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분 접촉 후 바이러스의 99.9% 이상을 비활성화시켰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 사용된 229E 바이러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슷하긴 하지만 실제로 다른 종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효험이 증명된 게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구강 청결제를 코비드19 치료제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안전을 위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미국 대선 ABC, 또 주간 프로그램으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사회적 거리를 지키는 동물원 사파리 관광과 코로나가 가져온 새로운 패션 유행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화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에 가끔 구름 많겠지만 평안북도 북부와 함경북도 북부는 오전 한때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 예상 적설량은 1에서 3c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0도, 낮 최고기온은 9도에서 2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8도에서 19도, 신의주는 9도에서 17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 6도에서 20도, 함흥 7도에서 22도, 청진 지역은 7도에서 1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커니 프랜시스의 노래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 누군가의 바보라고 하는데요. Everybody's somebody's fool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정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스페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야간 통행금지 조처를 도입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15기 5중전회가 26일 시작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타이완에 무기를 파는 미국 기업들을 제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인체 해로 물질이 들어있다고 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주장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26일 중요한 행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중국 공산당 제15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 이른바 15기 5중전회가 26일 시작됐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오전에 5중전회가 개막해서 시진핑 국가주석 겸 당 중앙위 총서기가 정치국을 대표해서 업무 보고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어떤 조직인가요?
네, 한마디로 중국 공산당의 핵심 권력기관입니다. 공산당원들 가운데 중앙위원회 위원이 205명, 그리고 후보위원이 171명인데요. 임기가 5년이고 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됩니다.
중앙위원회 최고 직위가 뭔가요?
네, 중앙위원회 총서기인데요. 이 총서기가 바로 이 시진핑 국가주석입니다.
공산당 중앙위원회 최고 직위를 국가주석이 맡는 걸 보면 중앙위원회 위상을 짐작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중앙위원회 위원 가운데 25명이 중앙정치국원이 되고 이 정치국원 중에 7명이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선발됩니다.
이 정치국 상무위원이 중앙위원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현재 상무위원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시 주석을 포함해서 리커창 총리, 리잔수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 왕양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왕후닝 중앙위 서기, 자우러지 중앙기율위 서기, 그리고 한정 부총리 등입니다.
정치국 상무위원은 그야말로 중국 공산당 내 최고 권력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공산당 안에서 최고 권력자가 되려면 중앙위원회 위원이 되는 게 필수입니다.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어떤 사안들을 다루는 겁니까?
네, 주요 정책을 정하고요. 지도부를 선임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당이 바로 국가인 중국에서는 이 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가 사실상 이 최고 의사결정 기관 구실을 합니다.
지도부와 주요 정책을 정하는 자리라면 대내외적으로 눈길을 끌 수밖에 없겠군요.
물론입니다. 장점인 국가주석이 지금까지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가 집권 1년 차에는 1, 2중 전회를 통해서 당원을 수정하거나 최고 지도부를 선출했습니다. 다음 2년 차에는 3중 전회를 열어서 경제 개혁 조치를 결정하고요. 3년 차에는 4중전회를 열어서 당 집권 강화를 위한 결의안을 만듭니다. 그리고 4년 차 5중전회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을 제출하는데요. 이 마지막 5년 차에는 6중 7중대회를 연이어서 열어서 지도사상과 차기 당대회를 준비합니다.
그럼 26일에 시작된 5중전회에서는 경제개발 계획 등이 나오는 건가요?
네, 공산당 정치국이 이번 회의 핵심 의자가 오는 2021년부터 25년 사이를 망라하는 14차 5개년 경제계획 재정과 2035년까지의 장기 발전계획, 그리고 신설된 중앙위원회 공작조례 추인 등이라고 설명한 바 있었습니다.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가 다루는 5개년 계획이 중국의 아주 중요한 계획이죠?
물론입니다. 경제사회 발전에서 이정표 구실을 하는데요. 이 계획을 토대로 해서 항목별로 구체적인 정책들이 나옵니다. 이번 5개년 계획에서 키워드 13말은 시진핑 주석이 이미 언급했던 이른바 쌍순환입니다.
쌍순환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가요?
네, 시 주석은 세계 최대 규모인 시장과 내수 잠재력이란 장점을 살려서 국내 국제 경제 쌍순환이 서로를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여러 번 강조한 바 있었습니다.
중국 경제가 수출로 비약적으로 성장했는데요. 이제 내수도 챙기겠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대외 교역뿐만 아니라 동시에 내수도 진흥해서 경제를 더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미국이 최근 무역과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이 이번 5개년 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내놓을지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5중 전회는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네, 29일까지니까 나흘간 열립니다. 전례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되고요. 폐막일에 당 중앙위원회가 통과시킨 결정을 공보 형태로 알립니다.
그런데 중국이 미국 기업들을 제재할 거라는 발표가 나왔군요.
네, 중국 외교부는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할 미국 기업들을 제재할 것이라고 26일 발표했습니다. 제재 대상이 미국 군수업체죠. 록히드 마틴, 레이시언, 그리고 보잉사 등입니다. 미국은 최근 타이완에 이 무인기 같은 첨단 무기를 팔겠다고 발표해서 타이완을 자국 영토로 여기는 중국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스페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으려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군요.
네, 스페인 정부가 바이러스 방역을 위해서 25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스페인 정부가 그러면서 야간 통행금지 조처도 도입했습니다.
통행금지가 어떤 시간대에 적용되나요?
예, 당장에 25일부터 적용이 됐는데요. 저녁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입니다. 지역 정부는 이 비상사태 선포에 근거해서 또 지역 간 이동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 조처가 언제까지 적용되는 겁니까?
네, 원래는 보름입니다. 그런데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이 상황을 봐서 이 기한을 6개월 연장해달라고 의회 쪽에 요청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인이 야간 통행 금지까지 시행하는 걸 보면 상황이 심각한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스페인이 이미 지난 봄에 한 차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강력한 지역 봉쇄 조처를 시행하기도 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다시 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었고요. 사망자가 거의 3만 5천 명에 달합니다.
스페인도 그렇지만 같은 유럽 남부에 있는 이탈리아도 상황이 다시 심각해지고 있죠?
네, 스페인처럼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보건당국은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약 2만 1,200명을 기록했다고 25일 발표했는데요. 이게 역시 최고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도 스페인처럼 방역을 강화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렇습니다. 25일에 새로운 조처가 나왔는데요. 26일부터 바, 그러니까 술집하고 식당은 저녁 6시에 모두 문을 닫아야 하고요. 수영장이나 헬스장, 또 영화관 등은 아예 영업을 중단하도록 조처했습니다.
이렇게 영업을 제한하는 것을 두고 지역 정부에서 반발이 있었는데 합의가 된 모양이군요.
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와 이 지역 정부 지도자들 사이에 이런 방안들을 두고 합의가 이루어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이탈리아에서는 몇몇 지역 정부가 이 야간 통행 금지 조처도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럽 내 다른 나라들도 상황이 좋지는 않죠?
네, 프랑스 정부는 1일 신규 확진자가 5만 2천 명이 나왔다고 25일 발표했는데 역시 이것도 최고 기록입니다. 영국은 신규 확진자가 약 1만 9천 명이 나왔다고 이날 보고했고요. 독일도 최근 확진자가 급증세를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불가리아에서는 총리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방침이라는 보도가 얼마 전에 나왔었는데요. 이 오염수에 사람 몸에 해로운 물질이 들어있다는 주장이 나왔군요.
네, 국제환경단체죠. 그린피스가 최근에 보고서를 냈는데요. 보고서는 일본 정부가 방류를 계획 중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이 DNA, 그러니까 사람 유전자를 손상할 수 있는 물질이 들어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가 지적한 물질이 어떤 물질입니까?
네, 카본 14, 즉 탄소 14라는 방사성 물질입니다. 이 물질이 반감기가 5,000년이 넘는데요. 인체 들어서 축적되면은 유전자에 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방류할 오염수에 탄소 14가 들어있다는 걸 일본 정부도 인정했나요?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일본 정부 쪽에서 나온 말 중에 오염수에 탄소 14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그냥 방류하겠다고 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 정화장치에서 오염수를 거른 다음에 바다에 흘려보내겠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을 관리하는 도쿄전력 측은 오염수를 정화하면 삼중수소를 제외한 다른 방사성 물질을 다 제거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린피스의 주장은 삼중수소 외에 탄소14도 나온다는 말이군요.
네, 그린피스는 일본 정부가 이 삼중수소만 강조하면서 방류할 오염수에 문제가 없다는 그런 인상을 주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삼중수소는 문제가 없습니까?
네, 일부 과학자는 오염수가 태평양으로 들어가면 빨리 희석될 텐데 그 안에 있는 삼중수소는 사람과 생명체에 주는 위협은 적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동일본 대지진 때문에 발생한 문제죠?
맞습니다. 지난 2011년 3월에 발생한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내 원자로가 폭발했는데요. 그 뒤에 수습 과정에서 물로 이 뜨거운 원자로를 식혔었는데 이때 쓴 냉각수를 지금까지 버리지 않고 보관해왔습니다.
이 냉각수가 원자로를 냉각하면서 오염됐는데 저장하고 있던 냉각수를 이제 바다로 흘려보내겠다는 게 일본 정부의 방침이죠?
네, 언론 보도를 보면요. 저장할 데가 이제 더 없어서 2022년부터 태평양에 이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본 내 환경단체와 주변 어민들 그리고 한국 등이 여기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대선이 이제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막판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 인준안이 26일 상원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확실시됩니다. 이어서 이번 대선에 도전하는 제3의 후보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다음 달 3일 대선을 앞두고 마지막 주간에 돌입했네요.
네, 다음 달 3일 대선까지 이제 열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막판 득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사전 투표자 수가 지난 대선 때 규모를 이미 넘어서는 등 유권자들의 관심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쪽의 움직임부터 살펴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비치를 방문해서 조기 투표를 했습니다. 이 지역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주자로서 유권자 등록을 한 곳인데요. 자신이 소유한 마라라고 휴양시설이 근처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서 투표를 마친 뒤에 기자들에게 이 트럼프라는 이름의 사내를 찍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출신지가 플로리다인가요?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뉴욕 출신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체 본부도 뉴욕에 있고 지난 2016년 대선 이후에 당 사무실도 뉴욕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10월 거주지 이전을 발표했는데요. 뉴욕을 사랑하지만 시와 주정부의 정치 지도자들로부터 나쁜 대우를 받았다면서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비치를 영구적 거주지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플로리다 거주지를 이전한 이유가 뭘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전략 가운데 하나로 주요 언론이 해설했습니다. 뉴욕은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반면에 플로리다는 매년 대선 때마다 핵심 경합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론 방향이 매번 달라지는 플로리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세를 높이려 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선 기간 동안에 플로리다를 찾을 때마다 고향에 왔다면서 현지 주민들한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플로리다에서 투표한 뒤에 어디를 찾았나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북동쪽에 있는 뉴햄프셔주와 메인주를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인구가 많지는 않지만 매번 대선 때마다 전체 승부를 좌우하곤 했던 곳인데요. 각각 선거인단 4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대선 당시에는 뉴햄프셔에서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한테 간발의 차로 패했었는데요. 최근 뉴햄프셔주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민주당 후보한테 11%포인트 이상 뒤지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 측의 움직임도 살펴보죠.
예, 바이든 후보 역시 경합주 지지세 확대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24일 펜실베니아주 브리스톨에서 유세를 벌였는데요.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주민들이 자동차에 탄 채 연설을 듣는 드라이브인 행사로 진행했습니다. 이어서 25일 밤에는 나는 투표하겠다라는 주제의 콘서트 음악회에 참석했는데요. 핑크 그리고 쉐어, 존 레전드 같은 유명 가수들이 출연한 이 콘서트도 온라인 가상 행사로 치러졌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미국의 확진자 현황 살펴볼까요?
예, 최근 1일 확진자 최고 기록이 나왔습니다. 지난 24일 존스홉킨스 대학교 집계에서 8만 4천 명 가까운 수치가 잡혔는데요. 전날 8만 3천여 명으로 새 기록이 나온 지 하루 만에 더 많아진 겁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최측근 참모인 마크 쇼트 비서실장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확진 판정을 받은 부통령의 참모들이 몇 명 더 있는 것으로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괜찮습니까?
네, 펜스 부통령과 부인 캐런 여사는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고 부통령실 측이 발표했는데요. 참모들이 잇따라 확진이 되긴 했지만 부통령이 자가격리에 들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펜스 부통령은 경합주들을 돌면서 선거운동을 계속했는데요. 24일 플로리다주 텔러헤스에서 연설한 데 이어서 다음날인 25일에는 노스캐롤라이나주 킨스턴에서 유세를 벌였습니다.
이번 대선에 사전투표자 수도 많다고 하셨죠?
네, 지금까지 5,800만여 명이 투표를 이미 마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아직 투표일까지 일주일여가 남은 상황에서 지난 2016년 대선 전체 사전투표 수를 이미 넘긴 건데요. 이번에 사전투표한 사람 중에 3분의 2 정도는 우편 투표 방식을 선택했고요. 나머지는 투표소를 직접 찾아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이미 승부의 윤곽이 잡혀가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지역별로 사전투표와 조기투표가 계속 진행 중인 가운데 대선 투표 당일인 다음 달 3일 투표소에 가서 직접 한 표를 행사할 사람들도 아직 남아있는데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아직 이 누구를 찍을지 정하지 못한 사람은 5% 정도 남아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신임 대법관 인준을 위한 상원 본회의 표결이 진행된다고요?
네, 상원이 26일 본회의를 열어 에이미 코니 베러 대법관 인준 투표를 실시합니다. 앞서 상원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인준 토론을 진행했는데요. 일요일이었던 지난 25일 회의를 통해 인준 투표를 진행할지 여부를 표결했습니다. 그 결과 찬성 51표 대 반대 48표로 인준 투표 실시가 확정됐습니다.
인준 투표를 실시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전망됩니까?
예, 최종 가결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대법관 인준 요건은 상원의원 전체 100명 가운데 과반인 51명 이상 찬성인데요. 공화당 의원이 53명이지만 일부 이탈표가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당내 의견 단속을 통해 51명 이상 찬성 의사를 확인했다고 맥코넬 공화당 대표가 앞서 밝혔는데요. 당초 이탈표 중에 한 명으로 파악됐던 리사 머카우스키 공화당 의원이 찬성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머카우스키 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대법관 후보자 논의에 관한 적절한 경로로 돌아가는 데에는 베러 진영자를 평가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24일 상원 본회의에서 발언했습니다. 그러니까 표결 실시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힌 건데요. 대선 이후에 인선해야 한다는 당초 입장을 거둔 겁니다. 이어서 머카우스키 의원은 표결이 진행된다면 나는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대선 이후에 신임 대법관을 인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라서 민주당이 인선을 막을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는데요. 민주당 주변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하자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대법관 전층 인원을 늘려서 진보 성향 대법관이 더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대법관 증원에 관한 민주당의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나요?
네,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당선이 된다면 학자와 헌법학자, 민주당원, 공화당원, 그리고 진보주의자, 보수주의자들을 포괄하는 초당파적인 위원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5일 방송된 CBS 60분이라는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인데요. 이 위원회는 180일 동안 활동하면서 연방대법원을 포함한 미국 사법체계 전반을 개혁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사항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에 출마한 사람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많다고요?
네, 이번 대선의 초점이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대결로만 맞춰져 있는데요. 실제로는 대통령 출마의사를 밝힌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연방선거위원회 자료를 보면 군소정당 소속과 무소속 출마자를 비롯해 1,200명이 넘는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공화당이나 민주당 같은 주요 정당 후보가 아니라도 대통령직에 도전할 수 있다는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버지니아주 투표용지를 보면요. 이 대선에 기표할 수 있는 자리가 네 곳입니다. 첫째 칸은 민주당 소속 조 바이든, 카멜라 해리스 후보를 찍는 자리고요. 둘째 칸은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 마이크 펜스 후보를 찍는 자리입니다. 그 다음 셋째 칸에 자유당 소속 조조 겐슨, 제러미 스파이크 코언 후보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넷째 칸에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의 이름을 자유롭게 써서 투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유당이라는 정당이 대선 후보를 냈다는 얘기는 잘 못 들어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 주요 언론이 이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인데요. 이 자유당이라는 정당은 보편적 자유 확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자체 대선 후보 경선을 실시했는데요.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연방 하원의원에 출마한 경험이 있는 여성 정치인 조 조겐슨 박사가 승리했습니다. 이 조겐슨 대통령 후보와 코언 부통령 후보의 이름은 미국 전역의 투표용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조겐슨 자유당 대통령 후보가 어떤 인물입니까?
예, 클렘슨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는 63세 여성입니다. 공화민주양당의 기성정치의 신물난 유권자들한테 대안적 선택을 받겠다면서 유세를 벌이고 있는데요. 나이든 백인 남성 둘을 놓고 고르라고 유권자들이 강요받는 중이라고 22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비판했습니다.
그럼 조겐슨 후보가 내세우는 공약은 뭔가요?
네, 세금을 올리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고 불필요한 전쟁에 미군 병사들을 파견하지도 않겠다고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인들의 자유활동 범위를 크게 넓혀주겠다는 게 이 자유당의 공약인데요. 그러면서 확실한 보건체계와 평화정착을 비롯한 현안을 강조했습니다. 민주공화 양당 후보 가운데에는 어느 한 사람도 보건정책에 확실한 비전이 없고 우리 미군 군인들을 집으로 돌아오게 할 사람도 없다고 이 조겐슨 후보는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제3의 후보가 대선에 나서면 어느 정도의 지지를 받습니까?
높은 득표를 기록한 경우는 찾기가 좀 힘듭니다. 미국 역사상 첫 번째 대선이 열렸던 1788년 조지 워싱턴 후보가 무소속으로 당선된 사례가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 사례로 범위를 좁히면 2000년 대선에서 랠프 네이더 녹색당 후보가 변수로 작용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조지 W. 부시 공화당 후보와 엘고어 민주당 후보가 박빙의 대선 결과를 받아들고 대법원에서 공방을 벌인 끝에 부시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었는데요. 이 네이더 녹색당 후보가 일부 경합주에서 표를 잠식했던 게 이 같은 접전의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됐습니다.
군소 정당 대통령 후보가 높은 득표를 하긴 어렵다는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1992년 대선에서 로스 페로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서서 약 19% 득표율을 기록했던 게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이 페로 후보는 당시 민주당의 빌 클린턴 후보, 공화당 후보였던 조지 H.W. 부시 부통령과 함께 대선 토론에 이 제3의 후보로 참가하면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낙선 이후에 1996년 대선에 다시 도전했지만 또 떨어졌는데요. 이 자산거였던 페로 후보는 그 뒤로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미 육군 특선사령부를 꾸준히 후원하는 등 미군 지원 활동에 전념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숨졌는데요. 이 유산 중에 상당액을 아들인 로스 페로 주니어 씨가 트럼프 대통령 재선 캠프에 기부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제3의 후보가 미국 대선에서 선전하기 힘든 이유는 뭘까요?
이 양당 체제가 공고하게 자리 잡은 영향이 큽니다. 유권자들이 주로 공화민주 두 주요 정당의 예비선거를 통해 인물과 공약을 파악하게 되고 언론도 그 상황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길 원하는 사람들은 민주당이나 공화당에 합류해서 당내 인사들과 경쟁을 벌입니다. 이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도 원래 공화당원은 아니었고요. 민주당 경선에 참여했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공식적으로 무소속 의원입니다.
다시 이번 대선 이야기로 돌아가죠. 조 조겐슨 자유당 후보 외에 또 어떤 사람들이 도전장을 내밀었나요?
네, 유명한 사람들 중에는 대중가수인 카니에 웨스트 씨가 입후보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밖에 1,200명이 넘는다고 앞서 말씀드렸었는데요. 피아노 연주자이자 연설가인 흑인 여성 게이드 시먼스 씨, 그리고 아역 배우 출신인 브록 피어스 씨 등 출신 배경과 사연들이 각양각색입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올해 미국 대선에 출마한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진영이 막바지 선거운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는 이 과정에서 각종 현안을 두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은 많은 항목에서 매우 다른 태도를 보이는데요. 미국 대선 ABC, 오늘은 후보들의 현안별 입장 11번째 시간으로 낙태 문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성의 낙태 권리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입장은 명확하게 갈립니다.
The March for Life rally is held every year to protest the Supreme Court's Roe v. Wade ruling.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낙태에 반대하는 생명을 위한 행진 행사에 나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연설했습니다. 그는 성폭행이나 근친상간 그리고 산모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50여 년 전 낙태 권리를 인정한 연방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판사들을 임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취임 이래 200명이 넘는 연방 판사를 임명했고 이 가운데 많은 사람이 낙태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전력이 있습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여성의 낙태권을 보호하는 연방법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이는 대법원에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혀도 낙태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If implemented, it'll ban almost all abortions and made no exceptions for victims of rape or incest.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기금으로 낙태 시술 비용을 대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실제로 그는 지난해 낙태 시술을 하거나 환자들에게 시술 기관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에 연방 가족 계획 기금이 들어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 결과 미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가족계획협회는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돈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정부의 국제보건기금이 낙태시술을 하거나 낙태정보를 제공하는 국제민간기관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한 멕시코시티 정책도 승인하고 이를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후보는 이 멕시코시티 정책을 없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세금이 낙태에 쓰이는 것을 금지한 규정도 폐지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Abortion is one of the most contentious issues in the United States, with strong feelings on both sides.
그런데 두 후보가 생각이 일치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두 후보는 모두 임신 말기에 낙태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에 찬성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신 20주부터 낙태를 금지하자는 법안을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결국 정식 법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후보는 1973년에 나온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과 1999년에 미국 가족계획협회 대 케이시 판결이 제시한 기준을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1973년 판결은 낙태 허용 시한을 임신 28주까지 그리고 1992년 판결은 24주까지라고 정한 바 있습니다. 네, 2020 미국 대선 특집 미국 대선 ABC. 오늘은 후보들의 현안별 입장 11번째 시간으로 낙태 문제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Chuck Berry의 No Particular Place to Go 들려드립니다. 특별히 갈 곳 없이 그녀와 함께 달렸다고 하는데요. 함께 듣고 오시죠.
Riding along in my automobile My baby beside me at the wheel I stole a kiss at the turn of a mile My curiosity running wild Cruising and playing the radio With no particular place to go Riding along in my automobile I was anxious to tell her the way I feel So I told her softly and sincere And she leaned and whispered in my ear Cuddling more and driving slow With no particular place to go
place to go. So we parked way out on the Kokomo. The night was young and the moon was gold. So we both decided to take a stroll. Can you imagine the way I felt? I couldn't unfasten a safety belt. Riding along in my calaboose, still trying to get her belt to loose. All the way home I held a breath for the safety belt that wouldn't budge. Cruising and playing the radio with no particular place to go.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김현숙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거리에서도 식당에서도 사람들이 약 2m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람들과 거리가 멀어진 동물들도 있습니다.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인데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동물원들이 문을 닫으면서 방문객들의 사랑과 관심에서 멀어지게 된 거지요. 자, 그런데 미 동부 버지니아주의 한 동물원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면서도 사람들이 동물들과 가까워지는 방법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사회적 거리를 지키는 동물원 사파리 관광. 각종 동물 소리로 시끌벅적한 이곳은 버지니아주 비엔나에 있는 로얼즈 주파리입니다. 이곳은 이름대로 동물원 주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야생동물을 구경하는 사파리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곳인데요.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지난 3월 중순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로얼스 주파리의 직원인 에밀리 라로셰 씨는 한동안 문을 완전히 닫아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아무 일도 없이 지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버지니아주가 경제 정상화 단계에 들어가면서 약 한 달 전부터 주파리도 방문객들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동물원 쪽은 여전히 문을 닫고 사파리 쪽만 문을 연 건데요. 하지만 사파리의 풍경도 코로나 사태 이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전까지는 동물원에서 운행하는 버스를 타고 사파리 관광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방문객들이 자신의 차를 그대로 타고 들어가 동물 구경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With the restrictions surrounding the current situation with the pandemic, we weren't able to keep the walkthrough open.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봉쇄 조처가 완전히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방문객들이 동물원 내부를 돌아다니는 건 불가능하고 뭔가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야 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방문객들이 차에서 내리지 않고 사파리 구역을 관광하는 것이었다고 마이크 커 최고 운영 책임자는 설명했습니다. 자가용으로 사파리 관광을 할 수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다른 주에서도 방문객들이 찾고 있는데요. 방문객들은 차에서 내릴 일이 없으니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요. 또 인터넷 온라인으로 표를 구입한 후 편한 시간에 자기 차를 타고 동물원에 입장할 수 있으니 그 어느 활동보다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거기다 차에 앉은 채로 동물들을 보고 쓰다듬어 줄 수도 있고요. 입구에서 동물 먹이를 구입하면 직접 차 안에서 먹이까지 줄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아주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고 방문객들은 입을 모읍니다.
It's a really fun drive-through. Kids had fun. Everybody was laughing.
자신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동물들 곁에 다가갈 수 있는 게 재미있고 특히 아이들이 좋아한다는 건데요. 차 안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는다고 했고요.
I think it's good for kids because they get to see animals that they probably never seen.
또 다른 방문객 역시 아이들에게 특히나 좋은 경험이 되고 있다며 생전 처음 보는 동물들도 바로 이 사파리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파리에는 9개 종의 동물들이 있는데요. 들소와 라마, 유라시아에서 온 나마사슴 등 신기한 동물들이 유유히 사파리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를 따라온 아이들은 수개월 동안 외출도 못하고 집에만 있다가 이렇게 밖으로 나와 동물 구경을 하니 흥분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아이들의 엄마는 이렇게 안전을 유지하면서 아이들에게 동물과 교감할 기회를 줄 수 있어 정말 마음에 든다고 했습니다. 로어스 주파리 측은 재개장을 한 이후 하루에 약 200대 차량이 주파리를 찾는다고 했는데요. 아이들만 흥분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Especially our llamas and donkeys, they've been eating from cars every single day.
라마나 당나귀는 요즘 손님들이 차에서 내어주는 먹이로 배를 채운다는 건데요. 로어즈 주파리의 전시 책임자 세라 크레이그 씨는 늘 방문객들과 어울리는 게 익숙했던 동물들 역시 다시 찾아온 사람들로 인해 흥분을 감추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로얼스 주파리 측은 이렇게 자가용 사파리 관광이 인기이긴 하지만 동물원의 거의 절반은 여전히 닫혀있다 보니 수익은 예년과 비교해 좋지 않다고 했는데요. 안전하게 동물원 전체 문을 다시 여게 될 날을 고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코로나가 가져온 새로운 패션 유행. 미국에선 코로나 사태로 집에서 일하는 재택근무가 거의 일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일하게 된 여성들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겼는데요. 바로 패션에 대한 고민입니다. 집에서 편하게 일은 하지만 여전히 온라인상으로 회의나 발표 등을 해야 하는 만큼 이 카메라 앞에서 어떻게 하면 멋스럽고 전문적으로 보일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여성들을 위해 최근 패션 업계에서는 이 재택근무에 어울리는 옷과 장신구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So today I thought I would introduce you to four scarves.
섬유 디자이너인 마티나 세스타코바 씨는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서 스카프 멋스럽게 매는 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마티나 씨는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면서 자신이 디자인한 화려한 스카프 매출이 크게 올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스카프를 구매한 한 고객의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Recently, one of my clients purchased a scarf, and the customer said, "I really, really need this in my life."
그 고객은 미술 선생님으로 코로나 사태로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지 못하게 되면서 영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미술 선생님으로서 멋지게 보이면서 동시에 아이들의 시선을 집중할 수 있는 것을 찾다가 화려한 스카프를 선택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선생님은 아주 밝은 분홍색 스카프를 구매했는데 수업이 끝난 후 아주 반응이 좋았다며 요즘 같은 때 정말 필요한 것이었다면서 만족해했다고 하네요. 마티나 씨의 화려한 스카프 덕을 본 사람은 또 있습니다. 미술관 관장인 메리 히긴스신데요.
Every Zoom meeting that I have, I'll put on earrings.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회의에서 스카프나 귀걸이, 목걸이 등을 꼭 한다며 미술관 관장으로서 세련되고 전문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편 패션과 미용, 생활용품 등에서 최고의 제품 순위를 매기는 웹사이트 랭크인스타일의 베스트 저데키 최고 판매 책임자는 집에서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의 판매가 크게 늘었다고 했습니다.
Surprisingly, the biggest trend has actually been in bottoms, which you wouldn't think with
많은 사람이 온라인으로 화상 회의 등을 진행하면서 상의 신경을 쓸 것 같지만 실제로 판매가 크게 늘어난 분야는 하의라고 하는데요. 집에서 편하게 입으면서도 입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옷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운동복 바지나 다리에 착 달라붙는 레깅스, 청 반바지 등이 특히 인기인데 작년과 비교해 매출이 200% 이상 증가하면서 놀라움을 안기고 있다고 하네요. 이 코로나 확산이 안정되면서 여러 주에서 경제 정상화 조처가 진행되고 있지만 베스 씨는 현재 보이는 이 패션 추세가 쉽게 바뀌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hey're not looking for that super trendy top or cocktail dress.
사람들이 여전히 최신 유행하는 상이나 파티용 원피스 등을 찾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현 추세가 여름까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편안한 복장을 추구하되 스카프나 장신구로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일명 코로나 패션이 미국 패션 시장을 한동안 장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 재미있는 표현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my name is Evelyn and this is Cinema English.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화로 배우는 영어 코너입니다. 오늘은 브래드 피트 주연의 파이트 클럽이라는 영화 함께 보면서 일상 대화에서 자주 쓰이는 재밌는 표현 한번 배워볼게요.
여기 잭이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서 일하며 멋진 가구와 장식품으로 꾸며진 아파트에서 사는 잭이지만 매일 불면증과 심한 감정 기복에 시달리며 남몰래 삶의 의욕을 잃어가는데요. 그러던 그의 삶에 어느 날 갑자기 타일러라는 남자가 등장합니다. 하루 함께 술을 마시고 갑자기 잭에게 자신을 때려보라고 하는 타일러. 이 장면 함께 보면서 표현 On the tip of one's tongue 들어볼게요.
This is how I met Tyler Durden.
Come on, hit me before I lose my nerve. Ow! You hit me in the ear!
It was on the tip of everyone's tongue.
Can I be next?
We just gave it a name.
Gentlemen, welcome to Fight Club.
On the tip of one's tongue. On the tip, 끝부분에 있어요. 무엇의 끝에? Of one's tongue, 혓바닥에. 하고 싶은 말이 혀끝에 있는 것. 그래서 무엇을 말하려는 것 또는 그것을 망설이는 것을 뜻합니다. 잭이 말하죠. It was on the tip of everyone's tongue. 모두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 했지. 영화에서 남자들이 뭐라고 말하려 했을까요? 다음 대사를 보면 알 수 있죠. Can I be next? 다음엔 내가 싸워도 돼? 다른 예문도 볼게요.
I should have said something at the meeting earlier. It was on the tip of my tongue.
아까 회의에서 뭐라고 의견을 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 말하려고만 했지.
I should have said something at the meeting earlier. It was on the tip of my tongue.
이 표현은 또 하고 싶은 말이 생각날 듯 말 듯 할 때 자주 쓰는데요. 말을 하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나는 기분 다들 아시죠?
I can't remember John's mother's name. It's on the tip of my tongue.
존의 어머니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생각이 날 것 같은데 모르겠어.
I can't remember John's mother's name. It's on the tip of my tongue.
What's the name of the restaurant we went to last night? It's on the tip of my tongue. 어젯밤에 우리가 갔던 식당 이름이 뭐더라? 생각이 날 듯 말 듯해.
What's the name of the restaurant we went to last night? It's on the tip of my tongue.
생각이 날 듯 말 듯해.
잭과 타일러가 시작하게 된 이 파이트 클럽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남자들이 모여 1대1로 주먹다짐을 하는 곳입니다. 잭은 자신이 동경하는 모습을 그대로 갖춘 타일러와 함께 점차 파이트 클럽의 규모를 넓혀가고 둘은 위험한 행동도 서슴없이 하기 시작하는데요. 파이트 클럽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잭의 대사 On the tip of everyone's tongue 들어볼게요.
This is how I met Tyler Durden.
Come on, hit me before I lose my nerve.
Ow! Hit me in the ear!
It was on the tip of everyone's tongue.
Can I be next?
We just gave it a name.
Gentlemen, welcome to Fight Club.
하고 싶은 말을 망설이는 것, 또는 말이 생각날 듯 말 듯한 것. On the tip of one's tongue. 오늘의 표현이었습니다. That's a wrap for today's lesson. I'll see you guys next time. 영어로 배우는 영어,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REO Speedwagon의 Can't Fight This Feeling. 이 감정과 더 이상 싸울 수 없네요 들려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이운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m not afraid to let it show.